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초소화 병력 화기 철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JSA 무장화 조치가 취해진 뒤 42년 만에 비무장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 사령부가 9.19 군사합의서에서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위해 오늘 오후 한시부로 JS 내 모든 화기와 탄약, 초소 근무를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JS 내 경비 근무도 합의서에 따라 남북 각각 35명 수준의 비무장 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국방부도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유엔사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남북 모든 초소와 시설물을 대상으로 비무장화 조치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공동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중국에 도착해 사흘간의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1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아베 총리는 출국 전 기자들에게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측과 한반도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강화, 동중국해에서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방문 첫날 리커창 총리와 회동하고 중일 평화 우호조약 체결 40주년 기념식 등에 참석합니다. 이튿날인 내일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미국 정치계 유명 인사들 앞으로 폭발물이 든 우편물 배달 시도가 잇따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뉴욕시 맨하튼에 있는 영화배우 겸 감독인 로버트 드니로 씨의 영화 제작사 사무실에도 폭발물이 든 우편물이 배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은 경찰이 이날 새벽 4시 45분경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우편물을 걷어갔다면서 로버트 드니로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우편물도 전날 다른 인사들에게 배달이 시도됐던 우편물과 같이 성조기가 그려진 우표 6장이 붙었고 유사한 형태의 파이프 폭발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델라웨어 자택에도 우편물이 배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미국 비밀경호국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앞으로 폭발물이 든 소포 배달이 시도돼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반 트럼프 진영 인사들과 언론이 폭발 우편물 공격의 표적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어제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카쇼기 피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빈 살만 왕세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측 모두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터키 소식통을 인용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카쇼기 사건의 진상을 모든 측면에서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 노력과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행사에서 사우디와 터키 정부는 범죄자와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임을 세계에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타이완 분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필요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밝혔습니다. 웨이펑허 국방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샹산 포럼 개막 연설에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과 관련된 사안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웨이 부장은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한계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것이라면서 누군가 타이완의 분리를 시도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필요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태평양 함대는 22일 미 군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며 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이는 비핵화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의 최근 변화 상황에 유엔군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국제적 헌신의 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북부 산간 지역에는 밤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움직임과 관련해서 제재 완화는 비핵화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도 빨리 완화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제재 완화가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를 빨리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문서로 배포할 것을 유엔 안보리 의장국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이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동일한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지금은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남북 합의 비준을 미국도 지지하느냐는 질문엔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의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고 이는 남북관계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관계와 비핵화 진전 속도에 관한 미한 간 이견이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도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북한의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중 군사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선 김 위원장은 최근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비핵화는 김 위원장의 약속이었고 이 부분에 전 세계가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의 최근 변화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위를 위해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국제적 헌신의 산실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사가 최근 한반도 변화에 동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남북한과 지속적으로 공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24일 성명을 통해 유엔의 날을 맞아 최근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역사적인 순간들을 상기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교류를 통해 외교적 대화를 진전시켰으며 역내 평화 유지를 지원하는 등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유엔사 부사령관인 웨인에어 중장은 최근 한반도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동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남북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향후 유해 송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역사적으로 중요한 다자협의체에 유엔사가 참여했다면서 지난 7월과 8월 미군과 한국군의 유해 송환식을 각각 거행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 남북한과 유엔사가 처음으로 3자협의체 회의에 착수해 유해 송환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국제적 헌신의 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사가 공식 홈페이지에 유엔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별도의 자료를 게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은 유엔 총회 등을 통해 유엔사의 기능과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김인천 서기관의 발언을 통해 긴장 완화와 평화를 향한 한반도 상황 전개에 근거해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The UN command in South Korea is a monster-like organization as it misuses the UN by its name.
김 서기관은 유엔사를 괴물 같은 조직으로 비유하며 유엔이라는 이름을 잘못 사용해 유엔 헌장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975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를 명시했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유엔 총회는 유엔사 해체 등을 담은 북한 측 결의안과 남북 대화 촉구 등을 명시한 한국 측 결의안을 모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가 냉전의 산물이라며 북한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이 유엔사나 주한미군 지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엔사의 지휘라든지 또는 주한미군의 주둔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가 구축되고 난 이후에 그것은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이후 웨인에어 유엔사 부사령관도 지난 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전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hen he stated an end of war declaration will in no way affect the status of the UN command.
유엔사는 현재 남북한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경비구역 내 비무장화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도 3자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이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현존하는 군사정전위원회 체제에 부합하는 것이며 남북군사비서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대화와도 연결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서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 간의 다음 단계를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남북이 공동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던 계획에는 유엔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시 유엔사는 한국 측이 사전 통보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불허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북이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한 미국 측의 불편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남북한은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와 도로와 철도 연결 사업 등 여러 합의 사안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유엔사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서 유엔사의 입장과 역할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군이 전권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취임한 에어 부사령관은 캐나다 출신으로 유엔사 창설 이후 미군이 아닌 제3국 장성이 부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나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가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를 담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이 뇌사 상태에 빠진 아들에게 마지막까지 지배력을 과시하는 모습에 굴욕감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10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19페이지 분량의 서면 진술서에서 아들 오토가 북한에 억류된 이후 가족들이 견뎌야 했던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북한 당국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원비어 씨가 아들이 혼수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건 그가 귀환하기 열흘 전쯤입니다. 아들 오토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2016년 4월부터 집으로 돌아온 이듬해 6월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들 상태를 몰랐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2016년 12월 미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아들이 건강하다고 말했고 수개월 동안 국무부 등을 통해 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까지 했다고 원비어 씨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진 뒤에도 이를 모른 채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며 이런 사실을 돌이켜보면 역겨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토의 귀환길에 동행했던 조샘윤 당시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설명을 토대로 당시 북한이 혼수 상태에 빠진 원비어 주변에 경비 인력까지 배치해 그를 보안상 위협 인물로 취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북한이 석방전 사면에 대한 공식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는 아버지로서 엄청난 굴욕감을 느낄 만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젊은이일 뿐이었던 아들이 마지막까지 지배력과 권력을 행사해야만 했던 야만인들의 취급 대상이었던 겁니다. 원비어 씨는 아들이 처음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북한 당국의 인질로 잡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를 비롯한 미 정부 관계자들도 북한 당국이 아들을 억류하고 있는 건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게 있기 때문이고 이를 얻기 전까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존 케리 당시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아들은 북한의 인질이며 북한이 그의 석방을 조건으로 무언가를 교환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아들이 억류된 이후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미 국무부 당국자로부터 침묵을 지키고 있으란 조언을 듣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발언은 적대감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아들의 구금이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24일 VOA에 미국은 다시 한번 원비어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원비어 가족을 존중해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아들이 억류 당시 카메라 앞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던 상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나치의 보여주기식 재판과 같았으며 기이하고 완전히 허구였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이후 아들의 증언이 담긴 서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았다며 관련 내용을 일일이 명시하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선 오토가 2015년 9월 23일 신시내티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북한의 선전물을 훔치기로 모의했다고 증언했지만 실제로 그날 아들은 버지니아 샬럿츠빌의 학교에 있었다는 겁니다. 원비어 씨는 아들의 북한 여행을 주선한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에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아들이 북한으로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걱정이 앞섰지만 이 여행업체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여행이 안전하다고 선전했다는 겁니다. 또 이 업체 관계자가 오토의 억류 직후 곧 집으로 돌아온다고 말했으며 이후 며칠 뒤에도 모든 게 괜찮다면서 다음 항공편으로 귀환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귀환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3-4일이 지난 시점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여행사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무부 관계자로부터 북한은 주권국가로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아들의 사망 정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미국으로 되돌아온 지 며칠 후 담당 의사로부터 뇌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결국 가족들이 치료 중단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아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길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원비어는 돌아온 지 약 6일 뒤인 2017년 6월 19일 사망했습니다. 원비어의 어머니인 신디 원비어 씨도 같은 날 법원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억류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진술서를 써내려간 남편과 달리 신디 원비어 씨는 아들이 생전에 건넨 편지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주로 아들과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특히 평범한 일상이 아들의 죽음 이후 어려운 일이 됐다며 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걸 피하려고 최근까지 식료품점에 가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원비어의 부모는 지난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리영호 북한 외무상이 피고 대리인으로 명시됐습니다. 이후 지난 10일 원비어의 부모와 주치의,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진술서가 법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현재 북한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 관련 기록에 따르면 원비어 씨 부부의 소장은 지난 6월 19일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으로 배달됐으며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비어 씨 부부의 법적 대리인은 오토 원비어의 사망 당시 나이와 학력 등을 고려해 그가 생존했을 경우의 자산 가치를 199만 달러, 420만 달러, 603만 달러 등 세 가지 금액으로 추산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국무부가 국제 종교의 종교 자유의 날을 사흘 앞두고 탈북민 지현아 씨를 종교 박해의 생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소개했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고문을 당한 지 씨는 지금도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현아 씨는 국무부가 24일 공개한 동영상에서 북한에서 기독교를 처음 접한 것은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성경책을 처음 접했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죠.
지 씨는 당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 갔던 어머니가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미국과 한국의 선교사들이 쌀과 돈을 가져다 놓은 북중 접경 지역의 조선족 교회에 가서 쌀을 구해오면서 성경도 몰래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 씨는 이 성경 때문에 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돼 모진 고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책을 공교롭게도 이제 북한 보위부에서 그 보위부에 뺏기게 됩니다. 사실 이제 북한 보위부에서 처음에 오라고 좀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이제 5시간 동안 고문을 했죠.
국무부는 지 씨가 더 나은 삶을 찾아 4번이나 북한을 탈출했지만 3번은 붙잡혀 강제 북송을 당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지 씨를 고문했고 심지어는 임신 중이던 태아를 강제로 낙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문을 받는 도중에 지 씨는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짓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지 씨의 이야기가 세계에서 종교적 박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미국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인 북한 주민들이 지금 신앙의 자유를 빼앗겼고 또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말 여행의 자유 정말 아파할 자유마저도 빼앗겼죠.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 7월 말 개최한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지 씨를 초청했습니다. 지 씨는 이 회의에서 어떤 정부도 주민들의 신앙을 통제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우주 개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의 반대로 올해 열린 국제 관련 우주 관련 국제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올해 유엔 우주 업무 사무국의 국제 학술 회의에 자국 전문가들이 초청됐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This year, Outer Space Experts of the DPRK were invited to the International Outer Space Conference.
김 대사는 23일 유엔 총회 사위원회에서 당시 학회에는 북한과 더불어 파키스탄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참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반대로 북한은 어떤 학회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우주법과 유엔 헌장이 명시한 합법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y delegation protests in strong terms against immoral behavior.
북한 대표단은 평화로운 위성 발사를 완강하게 막고 있는 대북제재위원회의 터무니없고 비도덕적인 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엔 우주 업무 사무국이 이런 부적절한 주장을 인정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로운 위성 발사 역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명백한 위반 행위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인공위성인 광명성 4호라고 주장했지만 유엔 안보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었습니다. 또 과거 대포동 은하 2호, 은하 3호 등을 발사했을 때도 평화적 우주 개발을 위한 위성이라는 설명을 빼놓지 않았었습니다. 김 대사는 이날 북한의 우주 관련 기술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now become full-fledged space-faring nation.
북한은 자립과 자기 개발력으로 현대 과학 기술의 기초를 쌓았으며 이를 토대로 완전한 위성 발사 가능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에서 열린 우주과학과 기술 세미나에서 280개가 넘는 관련 논문이 제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무한한 우주는 더 이상 몇몇 선진국의 독점 대상이 아니라며 최첨단 우주과학에 대한 문호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또 최근의 정치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3일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I'm very concerned that neither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neither in the Singapore statement.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서 인권에 대한 언급이나 표현, 용어, 우려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합의에서 인권 문제가 배제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지어 정상회담 중에 인권 문제 자체가 논의됐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인권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게 북한 측 주장이라며 만일 북한과의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배제한다면 전혀 사실이 아닌 북한의 이런 주장을 확인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회담에서 북한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한 북한도 이제는 미국과 한국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 해결을 약속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I think it's needed now from North Korea and in the context of the conversation, peace talks, etc. It's
평화회담과 대화 등의 맥락에서 북한으로부터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와야 할 때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유엔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고립을 끝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평양에 가서 북한 지도자와 당국자들과 인권 문제를 논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at the moment has not changed.
안보와 평화 등에 관한 최근의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특히 북한의 수감시설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가 자행되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는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골에 사는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도 전혀 진전이 없고 중국 내 탈북자들 가운데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accountability agenda continues at the OECHR office. The High Commissioner's office has appointed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증거들을 평가하고 향후 과정을 검토하는 전문가들을 임명하는 등 책임규명과 처벌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인권선언과 남북한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자는 캠페인이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평화는 박해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고 진정한 인권 변화가 동반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합시다. 올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담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남북한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박해받는 주민들을 기억하자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민간연대인 북한의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이 동참하는 자카르 코리아 대회를 다음 달부터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한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입니다.
자카르란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로 단순히 기억하다는 뜻을 넘어서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고 행동하며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자카르 기억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평화, 새로운 미래가 이뤄지길 기원하면서도 동시에 박해받는 많은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평화, 새로운 미래라는 남북정상회담의 슬로건이 말뿐인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진정한 평화가 한반도에 도래하려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 중단되어야 한다.
정 대표는 남북한이 강조하는 평화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이 기반이 될 때 완성될 수 있다며, 하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내부의 상황은 전혀 그분들의 삶이 개선되거나 인권이 자유가 보장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혀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엔이 바로 이 북한의 인권을 반인도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올 연말에도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금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자카르 코리아 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서 빠져있는 이러한 인권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과 교회와 전 세계가 바로 외침을 통해서 북한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다라는 것을 리멤버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 정권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북한 주민의 편에서, 북한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박해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책임을 우리는 언젠가는 물을 것이고 또 이러한 목소리와 외침이 실제로 북한 내부의 주민들이나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그분들에게도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연합적인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카르 코리아 대회는 다음 달 25일부터 3주 동안 서울의 다양한 장소에서 열립니다. 북한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기간에 연극 공연, 미술 전시, 국제 인권 토론회, 국제 종교 자유 토론회,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탈북민 대표와 예술가, 기독교인 대표는 모두 자카르 코리아 대회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증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중 구타와 고문으로 고통받는 북한 여성의 아픔을 공연한 극단 보네오의 오 김수희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고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서로를 비난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렇게 너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하고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정말로 통일에 대한 마음, 저쪽에 살고 있는 실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저는 우리 전체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출신으로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을 활발히 펼치는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소수의 인권에도 빛을 비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수만이 아니라 소수의 인권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북한 사회에서 정말 사상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갇혀있고 또 외국인 납치당해서 지금 납북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있고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상의 자유 때문에 정말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비밀 처형당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정말 대변하고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번 이런 저희가 자카르 코리아 대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대북 선교사로 활동했던 이길로 북한 사역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에서 가장 고통받는 주민들을 먼저 보살피는 게 기독교 정신이어서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 선교단체로서 저희는 복음 통일을 지향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뭐냐? 특별히 인권과 관련돼 있다라는 게 분명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고백하고 지향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거 아닙니까? 가장 고통당하고 박해받고 소외된 분들로부터 구원받는 개념이 이제 저희의 기독교의 관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하나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그 북한의 고통받는 우리 박해받는 주민들 특별히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정치나 좌우 이념에 편향되지 않으면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통일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한반도 상황을 반영하듯 한국의 취재진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정 베드로 대표는 하지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응원하고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해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리며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인 박해 행위가 중지되도록 촉구할 것이다. 또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방관하거나 침묵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와 몸짓, 그들을 대신하는 소리와 표현들이 박해받는 북한 사람들을 기억하도록 하고 침묵에서 벗어나 용기 있게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골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이 유럽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러시아도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을 벌입니다. 쿠바 정부가 미국이 대립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과 전직 관리들을 겨냥한 폭발물이 적발된 가운데 이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부터 보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에 경고를 한 것 같군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러시아를 방문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이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만약에 미국이 유럽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러시아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의 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 움직임에 이어서 나온 겁니다.
네. 러시아는 미국이 탈퇴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난 1987년 이 양국이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 이 INF를 중수하지 않고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유럽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네. 조약 탈퇴를 시사했는데요. 예. 러시아는 미국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또 미국이 INF에서 탈퇴하면 1980년대 냉전 시대를 되풀이하는 것이고 전 세계 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죠.
네, 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INF를 탈퇴하고 미사일을 유럽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네. 이 러시아는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수용하기로 한 유럽 국가들은 또 자국의 영토가 보복성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는 건 자명한 일이라고 이들 국가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나오기도 했습니다.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 뭐 노골적으로 맞대응을 얘기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가 왜 유럽을 위험 속에 넣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네.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현재 루마니아에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네.
다음 달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만나기로 합의했다 소식 어제 전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만나게 되면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푸틴 대통령도 다음 달 11일 이 프랑스 파리에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 100주년 기념식에 두 정상이 참석하게 되는데 네. 바로 그때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러시아를 방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미국이 아직 공식적으로 탈퇴 통보를 한 건 아니지만 탈퇴 수순을 밟고 있고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냉전 시대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나요?
맞습니다. 뭐 나토라면은 이 과거 소련에 맞서서 설립된 유럽과 북미 지역의 안보 공동체인데요.
그렇죠.
이 나토가 구소련 붕괴 이후 이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을 벌입니다. 이 트라이던트 정처 2018로 불리는 이번 훈련은 25일에 시작돼서 거의 한 달 동안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네.
이 노르웨이와 북대서양 발트해를 무대로 미국을 비롯한 29개 전 나토 회원국, 또 나토 협력국인 스웨덴과 핀란드 등 총 31개 나라에서 5만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게 됩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이번 훈련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다고요?
네, 이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24일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이 나토는 대립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모든 우방국을 지킬 태세로 있다면서 이번 훈련은 그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위협? 로부터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위협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뭐 사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이 뭐 러시아를 직접 지명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 최근 유럽의 안보 환경이 두드러지게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지난 2014년이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이래 나토와 러시아 간의 이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고조돼 왔고요. 나토는 발트해 연안 국가와 이 구소련 국가들에 대해 이 군대 배치를 늘리는 등 이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군사 훈련 규모가 냉전 시대 이래 최대 규모라고 네. 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네.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뭐 미국 항공모함인 해리 트루먼호가 참가하고요. 이를 비롯해서 약 65척의 함정, 그리고 전투기 250대, 전투차량 만여 대가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이번 훈련이 이 방어적 성격이고 나토는 냉전 이후 모든 군사력을 최대한 결집해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훈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러시아를 포함해 유럽안보협력기구,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회원국에 이 참관단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러시아에서도 대규모 군사훈련이 있었죠.
맞습니다. 이 9월 초였죠. 이 중국과 몽골과 함께 러시아 역시 이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네.
이 보스토크 2018, 이 동방 2018이라고 명명된 이 훈련이었는데요. 전차와 장갑차 등 이 전투 차량 3만 6천 대와 병력 30만 명이 동원됐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훈련 한 달 뒤에 이 나토도 냉전 시대의 이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서 이 과거 동서 간의 군사적 긴장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쿠바 정부가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소식을 볼까요?
네, 이 미국의 대쿠바 제재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이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24일 쿠바 아바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쿠바와 계속 대립의 길을 추구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좋지 않죠?
네, 미국과 쿠바는 이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이 국가 평의회 의장 당시에 이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이 관계 개선에 나섰는데요.
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이후 두 나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체결한 완화 정책이 이 쿠바에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철회했고요. 또 쿠바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미국인의 쿠바 사업과 여행도 제한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그 음파 공격 사건 네.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외교관도 철수를 했고. 지금 미국 정부는 쿠바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맞습니다. 지난주에 또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와 함께 쿠바의 군사 정보 서비스에 대해 이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네. 쿠바 정부가 곧 유엔에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서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네, 뭐 오는 31일에 유엔 총회에 미국의 대쿠바 경제 봉쇄, 이 금수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데요.
네.
쿠바는 27년째 이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결의안이 거부되도록 이 회원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로드리게스 장관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쿠바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금수 조치를 내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인권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유엔 총회 결의안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국제사회가 쿠바의 금수 조치 해제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뭐 정치적인 무게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유엔 총회는 이 미국의 쿠바 경제 봉쇄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전체 이 193개 회원국 중에서 191개 나라의 찬성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요.
네.
반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50년 이상 지속된 쿠바의 경제 봉쇄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전직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을 겨냥한 폭탄 소포 배달 사건입니다. 프랑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위스콘신주에서 유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지금은 단합해서 이런 행위가 미국에 발붙일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언론을 언급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이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잘못된 얘기를 만들어내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언론을 언급한 이유를 좀 더 볼까요?
네, 언론이 이 몇몇 정치인이나 공직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여론을 분열시켜서 이 적대적인 정치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초래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에둘러서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뭐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역시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죠.
네, 물론 당적을 떠나서 뭐 한 목소리로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번 사건이 국내 테러를 시도한 것이라면서 비난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공직자들을 위협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면서 범인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한편 많은 민주당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비난했는데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불안정을 조장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언론들이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뭐 후속 보도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죠. 지금 이 수상한 물건, 소포, 폭탄 소포를 배달받은 사람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네, 예, 배달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고 그 앞으로 이제
예,
폭발물이
예.
간 건데 8명입니다. 거물급 투자가 조지 소로스 씨,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존 브래넌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
예.
또 맥신 워터스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유명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 씨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모두 이 데비 와서만 슐츠, 이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으로 돼 있었다는 건데요.
예.
와서만 슐츠 의원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의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물론 이 물건들을 뭐 슐츠 의원이, 와서만 슐츠 의원이 보낸 건 아니죠.
예. 이름을 쭉 들어보니까요. 물건을 그 배달 그 배살 주소지로 돼 있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 민주당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온 사람들입니다.
네, 배달된 물건에는 모두 같은 그 폭탄유가 들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워터스 하원 의원,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드니로 씨에게 가던 이 수상한 소포에도 폭탄이 들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확인된 폭탄은 주로 어떤 폭탄이었습니까?
네, 모두 사제 이 파이프 폭탄이었는데요. 한때 뭐 이 폭탄들이 작동이 가능한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하지만 뭐 그저 위협하기 위한 가짜 폭탄이라는 그런 엇갈리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수거된 폭발물들은 이 버지니아에 있는 연방 수사국 시설에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딱 수취인이 그걸 받아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사전에 이 모두 수상한 물건으로 적발이 돼서 이 사법 당국이 수거했고요. 당사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왜 이런 것을 보냈을까? 그 단서를 찾는 거죠.
네, 아직은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는데요. 다만 이 배달된 물건들이 다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봐서 용의자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양덕 중강 강계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 16도, 남포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17도, 신의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16도, 중강 아침 기온 5도, 낮에 11도, 강계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기온은 1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그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해주 용현 사리원 지역은 오후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2도, 낮 최고 17도. 개성과 사리원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는 1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거나 한때 비 내리는 곳이 있고 삼전 지역은 밤에 눈도 예상됩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15도. 풍산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7도. 장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17도. 청진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16도. 삼전은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가끔 비 내리겠고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0월 25일 목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초소화 병기 화기 철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JSA 무장화 조치가 취해진 지 42년 만에 비무장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 사령부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위해 오늘 오후 1시부로 JS 내 모든 화기와 탄약, 초소 근무를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JS 내 경비 근무도 합의서에 따라 남북 각각 35명 수준의 비무장 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국방부는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유엔사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남북 모든 초소와 시설물을 대상으로 비무장화 조치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공동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중국에 도착해 사흘간의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1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아베 총리는 출국 전 기자들에게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양국이 지역과 세계의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고 있고 이런 공통인식이 위해 흉금을 터놓고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측과 한반도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강화, 동중국해에서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방문 첫날 리커창 총리와 회동하고 중일 평화 우호조약 체결 40주년 기념식 등에 참석했습니다. 이튿날인 내일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미국 정치계 유명 인사들 앞으로 폭발물이 든 우편물 배달 시도가 잇따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뉴욕시 맨하튼에 있는 영화배우 겸 감독인 로버트 드니로 씨의 영화 제작사 사무실에도 폭발물이 든 우편물이 배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은 경찰이 이날 새벽 4시 45분경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우편물을 걷어갔다면서 로버트 드니로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우편물도 전날 다른 인사들에게 배달이 시도됐던 우편물과 같이 성조기가 그려진 우표 6장이 붙어있었고 유사한 형태의 파이프 폭발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델라웨어 자택에서 우편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반 트럼프 진영 인사들과 언론이 폭발 우편물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가 러시아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 방공미사일을 내년부터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톨루 통신은 훌루시 아카르 국방장관을 이용해 터키가 내년 10월부터 S-400 배치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터키는 이를 위해 선발된 운용 인력들을 러시아로 파견해 운영을 훈련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카르 국방장관은 S-400과 관련해 정치적 법적 쟁점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군사적 상황은 이런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지난해 12월 러시아로부터 오는 2020년 초 도입을 목표로 방공미사일 S-400 2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무하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어제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카쇼기 비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빈살만 왕세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측 모두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터키 소식통을 인용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가 카쇼기 사건의 진상을 모든 측면에서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 노력과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빈살만 왕세자는 이날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행사에서 사우디와 터키 정부는 범죄자와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